비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 플로리다주에서 사전투표를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 인근 투표소에서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주소지를 옮긴 곳입니다. 플로리다는 올해 대선의 경합주 6곳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선거인단 29명이 걸려있는 곳이며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꼭 승리해야 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후보자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상원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은 지난 24일 상원 본회의 발언에서 인준 표결 절차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책 대신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배럿 후보의 표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은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과 함께 11월 대선 직전 인준안 표결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배럿 후보의 임명은 지난 9월 발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번째 연방 대법관 자리입니다. 각국 언론들이 78살 일기로 숨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타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을 글로벌 거인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에서 별세했다면서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투병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 회장이 1987년 부친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토리와 함께 두 차례 받은 유죄와 사면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숨졌다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를 글로벌 테크 거인으로 만든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심장마비로 병세계 오래 기간 누워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망했다고 삼성이 밝혔다면서 1942년 태어난 이 회장은 삼성을 한국 최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향년 78세로 숨진 이건희 회장은 2014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인 베트남 뉴스통신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도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뉴스 홈페이지 상단에 올리고 이 회장은 삼성을 전자와 보험, 건설 등 많은 분야의 계열사를 둔 한국 최대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한국 시각 25일 오전 서울 강남 삼성 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사망자 숫자가 많은 이유는 병원의 집계 방식 탓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경합주 세 곳을 잇따라 방문한 가운데 위스콘신주 유세 현장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식으로 보고한다면서 누군가 암으로 위독한 상황에 코로나에 걸리면 미국은 이를 코로나로 보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진단을 절반으로 줄이면 확진도 절반으로 줄 것이며 우리는 해내야 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마크 쇼트 비서실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쇼트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 여사는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대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 수가 24일 기준 700만 명을 넘어 미국 최대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역대 최대로 선거일을 열흘 앞둔 가운데 텍사스 주민들이 이미 지난 2016년 사전투표자 수를 돌파했고 지난 대선일까지 투표자 수를 포함한 당시 8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휴스턴시의 해리스 카운티에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전 종전 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일본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22일 밤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When I met with Barack Obama, we sat in the White Hous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 이날 약 4분가량 북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지만 최 기자도 이 토론 지켜봤습니까?
네, 저도 어젯밤 그 TV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그 TV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이제 4년마다 이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데요. 선거에 앞서서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각각 그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TV 토론을 벌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신의 정책,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장면은 이제 TV를 통해 보면서 두 후보가 벌이는 토론과 이제 공방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그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이제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는 것이 이제 미국 대선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2일 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그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체 시간 1시간 30분, 90분간 이제 토론을 벌였고요. 주로 이제 그 코로나 문제, 경제 문제, 흑백 갈등 이런 것이었고요. 북한 문제는 후반부에 나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분가량 그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공로가 아니었다면 북한과 아마 핵전쟁을 벌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북한 정책을 잘 해서 전쟁이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토론 전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게 이제 좀 공세적인 질문, 태도 이런 것을 많이 보였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과거 그 토론하고 비교해 보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권 대통령은 이미 이제 4년간 집권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방어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대개 느긋하고 그런 건데요. 대개 그래서 때문에 그 공세를 벌리는 건 야당 새로 도전하는 후보가 이제 좀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하나의 상례인데 이날은 이 같은 입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공세적이었고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좀 그 느긋한 그런 입장을 보여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이런 조건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 기자가 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날 토론에서 사회자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겠나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핵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도 승리하더라도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했다는 측면에서 주목이 됐습니다. 물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을 겨냥해서 불량배라고 세 차례나 언급을 했지만 또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놔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북한이 비핵화 능력을 줄이겠다고 해야 한다. 이런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 용의를 밝힌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지적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받지 않은 채 정상회담을 임한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정확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낸 뒤에 그 뒤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시각,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들으신 대로 본인이 가장 그 북한 문제 관련해서 내세우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김정은 위원장과 뭐 20차례나 그 친서를 주고받았고요. 또 정상회담, 판문점 회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친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그 폭력배라고 부르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 정권의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만 하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은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전에도 바이든 후보가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독재자다, 불량배다 이런 표현을 해서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일주일 되면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요. 미북 관계가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뭐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되면은 기존의 정책,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 관계 또 제재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마마 미북 정상회담 이런 걸 갖고 해서 핵협상이 재개되고 이런 걸 통해서 평화협정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이 많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개인적인 그 친분 관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처음부터 다시 그 핵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그러니까 양국의 그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는 이런 형태보다는 영어로 이제 버텀업, 그러니까 실무자부터 만나서 천천히 위로 올라오는 그런 회담이나 의사결정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정권이 그야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정책 재검토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새로 북한 문제를 담당할 그런 인사들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국이나 그 북한하고 달리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후보가 되면 북한한테 상당히 힘든 그런 그 상황이 조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생각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2018년 이후에 두 차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협상을 해온 것이 있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게 북한으로서도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존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맺어왔던 관계, 협상 이런 것들을 다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정상 간의 돈독한 관계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과 빨리 협상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북한이 쉽게 협상에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2기에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북한도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의 원인 또 그 이후 장기 교착의 원인인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에 따라서 북한의 앞으로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선 후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 이걸 취할지에 따라서 북한의 그 대응이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북한은 조용히 있을지 아니면 어떤 또 새로운 행동을 또 보일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장기적인 전망은 뭐 지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당장 예. 이제 그 대선 이후에 한 몇 달간의 이제 전망을 해보면요. 만일 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제 관망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새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인사가 누가 될지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책이 굳어진 다음에 뭐 북한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것이 그렇게 그 좋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 그 선택지가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선거에 진다고 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두 달 이상 아직 시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북한이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나머지 한 두 달간의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한국이 지금 한국 정부가 권하는 대로 종전선언 등을 통해서 미국과 뭔가를 해놓고 이를 근거로 해서 차기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이 같은 거 미리 해놓은 정책을 이어받게 하는 방안이 있는데 북한이 과연 관망세를 취할지 아니면은 나머지 두세 달을 좀 활용을 해서 할지 이것은 그 북한이 그야말로 이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대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나온 두 후보들의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한국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1일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 들어보시죠.
Our position on that set of issues, that suite of issues with respect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에 북한과 남한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미국의 입장,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한국전 종전선언이 재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종전선언 문제는 지난 9월 22일이죠.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어서 한국의 그 이도훈 평화고수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그 10월 2일이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그 서울 방문이 그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 다시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다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맥락과 성격이 좀 다른 건 아닌가요?
네, 일단 미국과 한국 모두 원칙적으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종전선언과 비핵화 순서를 놓고 양국 간의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켜서 상호 적대적 관계를 해소시키는 교전 당사국들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이른바 입구론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휴전 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일단 종전선언을 통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 후에 북한의 비핵화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은 이와는 달리 먼저 비핵화가 돼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른바 출구론에 가까운 입장인데요. 미국은 특히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의 미한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이런 그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런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특히 그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 뒤 여기서 종전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미국의 입장은 결국 그 한국의 입구론과는 달리 출구론이다 이런 네.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종전선언을 비롯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지난 14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와싱턴 방문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에 이제 국정원장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장이 됐는데요.
예.
청와대 국가안보 서훈 실장이 지난 14일 날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고 그 다음 날이죠 15일 날은 그 국무부를 방문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라이언 이제 그 보좌관도 그 미북 협상 재개 이가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종전선언 문제를 이제 다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그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에 와서 이 문제를 이제 강하게 아마 미국 측에다 주문을 했고 이 같은 요청에 따라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를 언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이제 워싱턴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북한은 미북 대화가 시작됐을 때 초기에는 상당히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보였는데 그 뒤로 좀 이제 조용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핵심은 이 미북 대화 재개에 과연 북한이 여전히 관심이 있느냐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종전선언을 보면 2018년이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도 종전선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북한의 관심도 크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미국이 비핵화가 먼저고 그 뒤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휴지 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위해서 미리 양보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 간에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순서 선후 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따라서 종전선언을 계기로 미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대화 재개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이라는 중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계산법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자신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미국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현재 장기간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런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면 그때 북한도 대화 재개냐 아니면 또 다른 조치냐,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할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종전선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마다 또 시각이 이제 다 틀립니다. 종전선언을 이제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종전선언이 별 게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종전선언은 이미 됐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휴전이 벌써 70년까지 진행됐으니까 종전선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주장도 있는데요.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 이번에 이제 방문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기자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거 종전선언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그게 아니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하든 뒤로 가든 어쨌든 비핵화와 이 같은 종전선언이 같이 가야지, 이것만 종전선언이 덜렁대고 뭐 비핵화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편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 장관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는데요. 이 종전선언 문제가 여기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끌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요. 한국 정부는 최근에 이런 그 종전선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설득하는 데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직전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났고요. 여기서 문 대통령 연설 내용을 미리 설명하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오브라이언 백악관 보좌관, 펌페어 국무장관을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도 종전선언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을 걸로 관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펌페어 장관을 만나서 역시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 정부의 이런 일련의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비핵화가 우선이다, 종전선언은 그 후다, 이렇게 보고 있는 트럼프 행정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언급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re might be a season either before or during or after the Olympics.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올림픽 전이나 도중 혹은 이후로 당사자들이 모여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더 나은 경제적 시기를 이끌고 약간의 무기 감축과 비핵화를 향한 어느 정도의 초기 조치들을 이끄는 협상을 시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의 말 들어봤는데요. 이것은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협상을 갖자, 이런 제안 같은 것인가요?
네, 미북 협상을 뭐 제안했다기보다는 그 내년 7월에 지금 도쿄올림픽이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이때 그 도쿄올림픽이 그 협상의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그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눈길을 끄는 것은 지금 그 들으신 대로 오브라인 보좌관이 이제 얘기한 것이 그 약간의 무기 감축, 아, 북한 주민들의 그 경제적 번영, 또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 이런 것을 이제 좀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미루어 보면은 아마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빅딜 그러니까 전체 모든 뭐 미사일이든 핵무기든 이런 것을 바꾸는 빅딜보다는 스몰딜 그러니까 약간의 제재 해제와 약간의 무기 감축 또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은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눈길을 끄네요.
네, 이런 그 도쿄올림픽 접촉 구상은 아마 그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논의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서 실장이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설명을 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도 여기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능성을 보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도쿄올림픽은 올해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사태로 1년이 연기됐습니다. 일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또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풀리는지 관계없이 내년 7월 23일에 올림픽을 열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무슨 근거로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올해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1년 연기돼서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에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이 참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이걸 콕 집어서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좀 풀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미북 관계를 풀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이건 역시 그 워싱턴을 방문한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2018년 2월이죠. 한국에서 그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당시 그 북한이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을 그 서울에 보내서 특사 자격으로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또 여기서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하고 그 만날 뻔한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창 올림픽에서 그 남북 관계가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됐고 풀렸으니까 아마 한국 쪽에서는 그러면 도쿄 올림픽도 그 북한도 아마 선수단을 보낼 것이고 미국도 보내고 또 정치인들도 이제 보낼 뭐 이런 거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아마.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한테 하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그 얘기를 아마 이번에 그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또 11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면서요.
네. 청와대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실장과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다음 달에 다시 만난다. 이런 발표였는데요. 최근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서훈 실장이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에 방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서 실장에게 밝혔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에 열린다는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열세로 지금 점쳐지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11월 방한을 못 박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일정을 공개한 건 아마도 그 미한동맹 관리 차원에서 이번 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11월 방안을 공개했다. 이런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자권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문제, 중국 압박에 대한 한국의 동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양국 간에 크고 작은 이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서 실장이 미국에 급파된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그 양국 간의 입장을 조율해서 그 틈새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무색했었는데요. 예.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11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안도 청와대가 발표했다. 이런 것이 많은 그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11월 3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3일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 대선 결과가 지금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말한 모든 것이 그냥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오브라이언 그 보좌관의 그 한국 방안도 뭐 예정대로 될 수 있는데요. 만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미국의 정치 궤도가 크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오브라이언 그 보좌관이 한국에 갈지 미국 간의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설사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한국 정부는 그 종전선언 문제를 포함한 미북 관계 개선 또 물꼬를 트는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은 두 달간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에 12월 1월까지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계속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자금 세탁, 제재 회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좀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법무부 산하 한 위원회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이 문제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가상화폐는 저도 뭐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네, 네. 최근에 그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쓰이는 일종의 그 특수화폐입니다. 그래서 지폐나 동전은 뭐 저희가 매일 보는 거니까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쓰는 일종의 그 암호화된 돈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런 것을 일종의 그 가상화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보고서가 밝힌 걸 보면 먼저 랜섬웨어 공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나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공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공격입니다. 예. 그 북한은 그 비용을 비트코인 등 그 가상화폐로 요구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에 발생했던 워너크라이 2.0 공격입니다. 이 공격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약 23만 대 정도의 컴퓨터가 감염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영국의 보건당국 또 미국의 페덱스 같은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절취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사례로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올해 3월과 8월에 공동 적발해서 발표한 북한 당국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그 북한의 통제를 받는 라자르스 그룹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2018년 4월에 가상화폐에 접근해 사용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접근 등을 통해서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절취한 사건, 이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를 수사하면서 온갖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하는지 이 내용을 좀 이 기자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신문과 구금 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 또 이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구금 시설에서 구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여성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성폭행도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그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18년에 황해남도에서 밀수를 하던 이목경 씨 사례가 있는데 그 구금시설에 끌려가서 상당한 구타를 당했다. 지나가던 간수들이 때리고 발로 찼고 5일 동안 서 있게 하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요. 또 정부 직원으로 일하던 윤영철 씨 사례도 있는데 북한 사법제도의 자의성을 경험했다. 이런 그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때리기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구금시설에서 성희롱, 간간이 자행됐다. 이런 증언도 있었는데요. 탈북한 50대 여성 김모 씨 얘기를 보면 보위성 신문관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또 다른 보안원들이 신문을 하면서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들의 그게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항도 못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보고서는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이런 그 끔찍한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 소식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궁극적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하는 노시찬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바지를 입은 증기기관차,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지낸 이어도어 루즈벨트를 이르는 말입니다. 늘 열정과 힘이 넘쳤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안으로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요. 밖으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면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였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서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미국 정치의 중심이 되게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때부터 현대 미국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1858년에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몸이 허약해서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취미로 권투를 할 정도로 건강해졌죠. 난 뭐든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승부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가도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가지 말고 장애물을 넘어가거나 그대로 돌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모든 일에 정렬을 갖고 덤볐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변호사가 될 생각으로 콜롬비아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법률 공부가 따분하게 느껴졌죠. 아버지께서는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난 사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제일 좋았지만 그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뉴욕 주의회에 나가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디어도어 루스벨트는 1881년에 공화당 후보로 뉴욕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년 임기 주 하원의원에 3차례 당선됐는데요. 갑자기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서 잠시 정계를 떠나기도 했다고 역사학자 루이스 골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1884년 2월 첫 번째 아내와 어머니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큰 슬픔에 빠졌죠. 정계를 떠나서 서부 목장에 가서 몇 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요. 뉴욕시 시장 선거에 나갔지만 당선되지 못했고요. 몇 년 뒤에는 뉴욕시 경찰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7년에 해군부 차관보로 임명돼서 다음에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일했습니다.
쿠바 독립 문제를 둘러싸고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디어도어 루스벨트는 해군 차관보직을 사임하고 의용군을 조직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의용 기병대란 연대를 이끌고 쿠바에 가서 싸운 겁니다. 1889년 7월 1일 쿠바 산호앙 언덕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디어도어 루스벨트는 미국에서 전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그해 가을에 뉴욕주 주지사로 선출됐는데요. 공화당은 2년 뒤에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루스벨트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루이스 골드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공화당이 루스벨트를 부통령 후보로 뽑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루스벨트가 뉴욕 주지사로 일하면서 뉴욕주의 거대 기업을 규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뉴욕의 공화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결탁하고 있었는데 루스벨트가 방해가 됐던 거죠. 루스벨트를 비켜서게 하려면은요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부통령은 미국 정치 제도에서 그렇게 권한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1901년 9월 6일 뉴욕주 버팔로에서 열린 박람회장을 방문했던 윌리엄 맥키니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격을 받은 겁니다. 결국 8일 뒤에 맥키니 대통령이 총상으로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디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직을 계승했습니다. 이때 루스벨트의 나이가 만 42살이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루스벨트는 행동주의자였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대통령이죠. 루스벨트는 미국 헌법이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고 믿었습니다. 헌법에 안 된다고 쓰여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공익을 위해서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당시 루스벨트는 대기업 힘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연방정부가 기업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고 원기왕성했던 루스벨트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밀고 나갔습니다. 거대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철도회사의 요금 담합을 막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고요. 기업이 일부 거래처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관행도 금지시켰습니다.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게 육류검사법과 식품의약 규제법을 통과시켰고요. 미국의 자원과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루스벨트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국립공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광활한 숲이 국립산림으로 지정됐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하면은 정부가 미국의 천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국립산림, 국립공원, 조류보호구역, 국립기념물, 역사유적지, 유물 이런 것들을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루스벨트는 이런 중요한 환경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연방정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미국이 국제무대에서도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루이스 굴드 교수입니다.
루스벨트는 이를 한 구절로 표현했는데 아프리카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을 빌어서 말은 부드럽게 하되 큰 몽둥이를 갖고 다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필요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자랑하거나 엄포를 놓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미국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고 미국을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위해서 해군력을 증강시켰고요. 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주창한 멀로주의를 확대 해석해서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유럽은 미주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미국은 유럽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원래 멀로주의의 핵심인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은 만약 유럽 국가들이 미주 대륙의 일에 간섭할 때는 미국이 중남미 정치에 끼어들 수 있다고 해석해서 독일과 베네수엘라 분쟁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 함대가 랴오웅 반도의 리순항을 공격하면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반도를 발판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과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남진하려는 러시아는 서로 한치도 양보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파업과 반정부 시위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일본 역시 오래 계속되는 전쟁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지쳐서 서로 전쟁을 끝내기 바라고 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 나라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얻었는데요. 필리핀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세력의 공격에서 필리핀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필리핀이 미국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루스벨트는 필리핀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중재하면서 사실상 일본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길 바라고 있었죠.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르면 조선이 다른 나라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 미국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다고 골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이요, 지금과 같은 군사 강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군력이 강하긴 했지만 군대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요. 조선과 같이 멀리 있는 나라 국민의 운명을 두고 일본과 전쟁을 벌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루스벨트가 조선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냉소적이었다고 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1905년 당시 미국의 군사력 또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당시 미국인들의 정서를 생각할 때 미국이 조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던 겁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협정을 중재한 공로로 1906년에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항해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 건설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티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지 100년이 넘은 지금에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책을 읽고 싶어합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전쟁 영웅이었고요. 대통령이었고 작가였고 또 아프리카같이 위험한 곳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죠. 루스벨트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은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나라의 주요 목표를 정한다는 전통을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밀고 나가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루스벨트 대통령의 목적의식과 힘, 활기, 그런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6대 티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 플로리다주에서 사전투표를 끝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 인근 투표소에서 11월 3일 대선을 열흘 앞두고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주소지를 옮긴 곳입니다. 플로리다는 올해 대선의 경합주 6곳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선거인단 29명이 걸려있는 곳이며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꼭 승리해야 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로 예정된 상원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 발언에서 인준 표결 절차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책 대신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베럿 후보의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과 함께 11월 대선 직전 인준안 표결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베럿 후보의 임명은 지난 9월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세 번째 연방 대법관 자리입니다. 각국 언론들이 78세를 일기로 숨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을 글로벌 거인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에서 별세했다면서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투병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 회장이 1987년 부친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스토리와 함께 두 차례 받은 유죄와 사면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숨졌다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를 글로벌 테크 거인으로 만든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심장마비로 병석에 오랜 기간 누워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망했다고 삼성이 밝혔다면서 1942년 태어난 이 회장은 삼성을 한국 최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사망 숫자가 많은 이유는 병원의 집계 방식 탓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경합주 세 곳을 잇따라 방문한 가운데 위스콘신주 유세 현장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식으로 보고한다면서 누군가 암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미국은 이를 코로나로 보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진단을 절반으로 줄이면 확진도 절반으로 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해내야 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마크 쇼트 비서실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쇼트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부인 캐런 펜스 여사는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대선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 수가 24일 기준 700만 명을 넘어 미국 최대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역대 최대로 선거일을 열흘 앞둔 가운데 텍사스 주민들이 이미 지난 2016년 사전투표자 수를 돌파했고 지난 대선일까지 투표자 수를 포함한 당시 80%에 달하는 겁니다. 휴스턴시의 해리스 카운티에는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5,600만 명이 넘으며 최소 1억 5천만 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오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어른 7명을 포함해 모두 10대와